VOA 세계뉴스입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전임자의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과 접촉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9일 이 문제에 대한 취임 뒤 첫 공개 논평에서 8월 31일 발표된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며 매우 심각한 인권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중국 당국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그것에 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의 전임자인 미첼 바첼레트 전 최고대표는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장 지역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에 대한 중국의 처우가 반인도 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완전히 허구라며 신장 지역 내 인권 탄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킴벌리 잭슨 국방부 군사대비태세 부차관보가 전날 열린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잭슨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 관점에서 준비태세를 갖춘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준비태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측 불가능한 우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잭슨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절차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킴벌리 부차관보는 지난 10월 공개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지만 국방부는 두 나라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석유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세계 석유시장 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우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석유시장의 균형과 안정의 지지자로서의 사우디의 역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원유국으로서 사우디의 역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어제 열린 중국과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무역과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분야의 공동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원자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망과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 기간 아랍국들과의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 행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미국과 공개적으로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모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원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국제사회는 미중 간에 보다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한 강대국 외교의 일부 요소들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일본, 인도와 빚고 있는 영토 분쟁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많은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고 도전했다며 중국은 그것이 많은 면에서 역효과를 낸 것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에 대해서도 만일 도전이 있다면 전략적, 상업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메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어제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페스 총재는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 중국을 방문해 리커창 총리와 류쿤 재무장관,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 등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세계은행이 공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메페스 총재와 리 총리가 많은 개도국들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의 부담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김씨 정권의 핵 위협이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 우산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중국 북핵수석대표와의 화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보 검열 등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원비어법이 새 국방수권법원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김정은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김씨 정권의 핵 위협이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 우산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핵 억지력 유지에 전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8일 북한의 핵 위협이 영내에서 안보 불안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확장 억지를 계속 강조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 우산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큰 성과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fact that so many countries in Asia who have the potential to build nuclear weapons have chosen not to.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대신 미국의 확장 억지의 힘과 예측 가능성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이것이 현재 도전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중국, 다른 국가의 그런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응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Potentially destabilizing, we've made very clear to North Korea. China, other countries.
캠벨 조정관은 이어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위협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종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과 중국의 핵 역량 증강도 불안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일각의 핵무장 여론이 이 같은 안보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확장 억지를 강조해야 할 매우 지속적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still very enduring reasons to underscore our extended deterrence. And so
미국은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공개적인 핵 정책과 배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 억지력이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전념한다는 점을 한국, 일본 등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큰 도전이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영내에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특정 기술 분야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해 전념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의 공동 협력 목표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더욱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매우 일치한다고 캠벨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중국 북핵수석대표와의 화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언제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 특별대표가 7일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화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에서 미중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 특별대표는 올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특별대표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이들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를 다하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김 특별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동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미국이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언제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직 류 샤오밍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류 샤오밍 대표는 지난달 24일 캐롤라인 윌슨 주중 영국 대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대립과 압박 캠페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관국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보 검열과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원비어법이 미국 의회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 의원은 5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다며 그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7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원비어법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돼 기쁘다며 원비어는 미국과 중서부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원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비어가 부당하게 숨진 지 올해로 5주년이 됐다며 이 법안이 곧 법으로 제정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트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인 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은행위원장과 상원 내 인권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북 방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브라운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결국 그를 숨지게 한 원비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인 대우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유린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도 이날 부유에 보낸 성명을 통해 원비어법의 국방수권법안 포함은 김정은 정권 아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원비어가 받은 대우와 그의 죽음은 잔인하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상기하는 처참한 사건이라며 원비어법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원비어를 기리고 우리가 김정은의 폭력적인 통치하에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책임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7일 미사일 방어 사안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의 양자 협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MD 체계란 미국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위성 요격 시스템으로 방어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군이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 서버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 등 적국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정보화함으로써 전투 현장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셔먼 미국 국방부 최고 정보 책임자는 국방부가 7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4개 민간 업체와 합동 전투원 클라우드 역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국 등 잠재적 적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we look at our pacing challenge of China, the PRC, I've said this often that our American
셔먼 최고 정보 책임자는 8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을 보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의 산업과 기술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자주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전투원 클라우드 역량은 적군보다 더 빨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며 21세기 환경에서 추격하는 도전에 맞서 매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사령관들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기업인 미국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추격하는 도전과 다른 나라들에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And being able to stay ahead in this digital space, to what I said, leveraging U.S. companies that are world leaders on this.
그러면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은 국방부가 중국군보다 앞서 나가고 우리의 연합군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4개 회사의 합동전투원 클라우드 역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축적된 정보와 역량 등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기반의 가상 서버로 전환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90억 달러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한국의 국가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해킹을 위해 다른 이들의 고통과 비극마저 미끼로 이용하는 행태란 비판이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은 7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인 APT37은 지난 10월 말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이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했습니다.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고서처럼 보이는 이 문서에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와 관련한 개요와 인명피해, 조치 상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컴퓨터 이용자가 이 문서를 열 경우 사용자 장치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다른 파일도 동시에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해킹을 시도한 APT37이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며 과거 돌핀이나 블루라이트 등의 악성 코드를 배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탈북민과 탈북지원단체, 정부 관계자, 언론인, 인권활동가 등 한국인들을 겨냥한 해킹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APT37은 금성 121, 스카크로프트, 레드 아이즈 등의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에는 한국통일부 해명자료처럼 꾸민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었고 2021년에는 소프트웨어 백신 앱으로 위장한 스마트용 악성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해커들이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미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10월 29일 헬로윈 행사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등으로 미국인 2명을 포함해 최소 158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참사 직후 한국 정부는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당시 아무런 애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누그러뜨리려 북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해 다른 나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AP통신 평양지국장 출신인 진리 우드로 윌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이번 해킹 시도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의 컴퓨터에 침투하기 위해 국가적 비극을 기회로 삼는 등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Jin Lee 연구원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행태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해커들은 어디에 가장 큰 기회가 있을지만을 전략적으로 궁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본인과 자신의 단체도 이런 유형의 북한 사이버 공격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북한 사이버 위협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organization has been the target of multiple North Korean hacking attempts.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북한의 해킹 시도로 미뤄볼 때 기술뿐 아니라 표적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방식 또한 진화하는 것 같다며 해킹 조직에는 IT 전문가는 물론 표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인력의 국적과 신분 위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한국이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북한 IT 인력과 해커들의 위장 취업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이 불법 활동을 통해 거액을 탈취하는 사건과 더불어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련 업계에 위장 취업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해커와 위장 IT 노동자는 첫 단계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피해 기업 등에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올해 5월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혹은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8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북한의 수법은 해킹 범죄 등으로 탈취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탈취 자금의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은 소장에서 북한 해커들이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확인 의무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포함한 두 개의 가짜 신분증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시안 남성이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는데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이 사진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 해커 집단인 탈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킹 범죄에 이용된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 50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도메인의 등록인이 한국과 일본 등 6개 나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도메인 등록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 일본인 납치자 송환 운동을 벌여온 시미다 요이치 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의 납치 범죄에 목소리를 높인 유명 인사가 북한 해킹 범죄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또 당시 탈륨의 도메인 등록인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에는 한국 서울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현모 씨와 송모 씨,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식 성을 사용하는 조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해커들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도용한 인물들로 추정됐습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암호화폐 기업은 지난해 여름 고용한 IT 개발자가 북한 공작원이며 수만 달러에 달하는 월급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구체적인 취업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타인의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북한 공작원에게 속아 북한과 거래한 경우도 여전히 미국의 제재 등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등은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행위, 그리고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지정을 포함해 명예실추와 잠재적인 법적 조치의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채용하거나 고용을 도울 수 있는 프리랜서 채용 회사와 전자화폐업계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건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추, 미국과 유엔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이어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정보기술, 즉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보다 상시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처는 8일 합동으로 기업들에게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주의보 발령은 지난 5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숙련도 높은 IT 인력 수천 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파견돼 현지에서 여러 명씩 단체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구인 또는 구직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까지 자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북한 IT 인력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또는 유학비자로 각국에 머물며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외국인 계정을 통째로 빌리는 방법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 일감을 따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많고 이들이 송금한 돈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쓰인다고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미국과 공조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기업 등에서 신분 세탁을 한 북한 인력에게 발주한 사례들을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개발 대가가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라자로스 같은 북한 해킹 그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의 이 같은 수주 행태의 단서를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의보에서 국내 구인 또는 구직 플랫폼 기업엔 신규 계정 생성 시 화상통화 인증을 추가하고 프로그램 개발 기업 등엔 프로그래머와의 계약 체결 시 화상 면접과 신분증 정보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불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북한을 압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죠. 상당 액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각 기업들, IT 기업에 경고를 하고 이거 제재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미가 공조해서 계속 쫓아가서 그들의 신원이 확인이 되고 해서 북한이 이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된다면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주의보 발표 직후 북한 IT 인력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감을 수주한 사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감 수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시도 시점, 건수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이버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는 수년 전부터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개발자가 한국에서 일감을 찾으려 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한국 내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싱 공격이 있었는데 이 공격자와 동일한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을 한국 내 프로그램 개발사와 프리랜서 개발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견한 겁니다. 문종현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장은 당시 가짜 신분으로 프로필 등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사이버 공작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접근을 하고 온라인 대화를 유도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고 해킹 프로그램 개발까지도 대행해주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국내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도 다수 온라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목격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IT 노동자의 기술 역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과 제재 회피 수단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는 북한 IT 인력이 같은 한국어를 쓰고 비용 대비 개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분을 감출 경우 한국 업체들이 매력을 느끼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역량은 뛰어나고 값은 되게 싸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글에 능숙하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주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중국 등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나가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대해 이런 수주 행태를 막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발주 기업들이 신분 위장을 가려내려고 해도 수주 업체나 해당 기술자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업체를 끼는 방식의 하청 계약을 하는 경우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한 당국이 지금처럼 사안이 터지면 그때그때 협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 공유 등 공조활동을 정례화,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국적이 어디고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한미공조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 스파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뭐 휴민트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북한 정보를 미국과 한국이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리화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사이버 분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각국의 독자 제재로서 관련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자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같은 나라는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 승인한 국제원자력 법안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늘려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조율하는 부처를 백악관에 신설하고 국제적 원자력 공조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입니다. 다만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북한 등 일부 나라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은 원자력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와의 민간용 원자력 개발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미국의 원자력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금융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위원회의 법안 승인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목표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든 청정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 부처 간 공조와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 수출의 우선순위화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 부처들이 협력 국가들의 민간 원자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도 성명해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독립은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인 법안은 우리의 세계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결의안 문구를 삭제하려고 저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두 건 중 한 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과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는 7일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 결의안 52호와 6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를 이끈 자메이카의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52호를 표결에 붙여 찬성 179, 반대 1, 기권 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79.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결의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다른 나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문 조항 삭제 표결에선 북한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찬성과 기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결의 61호도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을 주제로 한 결의 61호는 본문 조항 10번을 통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의는 147개 국가의 찬성표와 6개 나라의 반대표, 27개 나라의 기권으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앞선 결의 52호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는 북한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가 대거 찬성표를 던져 북한 등이 결의안 채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축과 군비 통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해 여러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 동의안이 어제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 자행한 다양한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예정이며 효력은 기탁일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감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실종 방지협약은 특히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 가입 공고를 받아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약 가입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협약 가입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 해결과 예방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8일 VOA에 한국의 협약 비준은 국내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강제실종 범죄를 다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강제실종 사건들을 다루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을 이제 비준을 하게 되고 이행하는 거를 이제 이행법안을 국내법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정비를 하게 되면은 뭐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난 뭐 강제실종 범죄 또 특히나 이제 북한이 이제 벌인 국민들을 벌인 이제 강제실종 범죄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요.
이 대표는 국내법 재정비를 통해 공소시효 없이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명되면 추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대북 인권단체들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국내법 정비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같은 사건도 예방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 법무부와 한국 법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백 교수는 유엔 기구에 제기된 강제실종 사건 중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매우 많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 관련 사건과 1960-70년대 납북 또는 월북 사건, 북한 주민들의 탈북 관련 사건, 최근 북한 관련 여러 사건들이 모두 강제실종 사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준을 시급히 국내 규범화하고 향후 벌어질 여러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게 기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우아 발데 의장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행사를 통해 이 그룹이 북한 정부에 강제실종 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394건의 통보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데 의장은 그러나 북한 정권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이달 결성한 제1교포 북송사업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한국의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방문해 제1한인 북송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옛 북송사업 피해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북송사업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을 반인도적 범죄에 부합하는 강제실종 범죄로 지적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사업 가해자로 북한 정부와 북한 적십자사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을 지목했습니다. 이 민간연대엔 한국과 일본에 사는 북송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결성한 모두 모이자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환 대표는 한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단 확보와 진상규명, 한일협력, 국제적 노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여기엔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이르면 내년 3월께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북한 인권에 침묵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조사 내용 전반을 보고서에 담아 공개할 방침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의 에리 카네코 대변인은 8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국제 요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복귀하고 물자를 반입하며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코 대변인은 또 2023년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원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네코 대변인은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 현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유엔 국제요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2023년에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네코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와 기후 관련 도전이 있기 전에도 약 1,1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대변인은 7일 VOA에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또 지난 3월에는 VOA에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하고 국제 직원의 상주가 보장되는 것이 유럽연합 지원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8일 대북 지원의 원칙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성, 지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능력, 정기적인 관여 없이는 인도주의 물자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 대표는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상주가 이상적이지만 20년 이상 자신의 단체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강력하고 책임감 있으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칙에 입각하고 합법적인 대북 관여가 가능할 때마다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국가의 필요와 지원 요청 여부, 미국의 국익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며 북한과 같은 정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구름 많아지겠고 한북 동해안은 밤부터 글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에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4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14분입니다.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겠고 오후에 서풍에서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구름 많겠고 오후에 북서풍에서 북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3도. 신의주는 구름 많겠고 오전에 북풍에서 북동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1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 황해도 해주는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 개성도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특히 북서풍에서 북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3도. 강원도 원산도 구름 많겠고 남서풍과 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영도, 최고 7도 되겠습니다. 함흥은 내일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8도. 청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풍과 북서풍이 약간 오들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4도. 양강도 해산도 역시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무산 삼지연도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18도, 최고 8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는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엔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오후에 0.5에서 1m. 서해 먼 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물결은 0.5에서 1.5m가량으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면서 그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전쟁은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크림반도와 다른 점령지들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8일자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토 보전 문제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는 회담이 아니라 새 전투와 공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전역에 포격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 포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자신이 독일의 군비 증강을 서둘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 시사주간지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공격성에 더 빨리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이 8일 전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것에 대해 매일같이 열정적 연설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한 뒤 독일은 군사비 지출을 인상을 했지만 메르켈 집권 중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목표치였던 2%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집권 당시 군비 지출 증액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러시아와의 협상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냉전은 결코 진정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사상 첫 여성 총리로 2005년부터 16년간 독일을 이끈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킴벌리 잭슨 국방부 군사대비태세 부차관보가 전날 열린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잭슨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 관점에서 준비태세를 갖춘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준비태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측 불가능한 우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잭슨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절차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킴벌리 부차관보는 지난 10월 공개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지만 국방부는 두 나라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원한다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 행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미국과 공개적으로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모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원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국제사회는 미중 간에 보다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한 강대국 외교의 일부 요소들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일본, 인도와 빚고 있는 영토 분쟁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많은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고 도전했다며 중국은 그것이 많은 면에서 역효과를 낸 것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과 타이완 갈등에 대해서도 만일 도전이 있다면 전략적 상업적으로 양측은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전임자의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과 접촉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9일 이 문제에 대한 취임 이후 첫 공개 논평에서 8월 31일 발표된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며 매우 심각한 인권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완전히 허구라며 신장 지역 내 인권 탄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